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도 감사가 넘쳐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청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돈 문제입니다. 아마도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이렇게 해서 재산을 분할해야 되는데 이 찾아온 사람이 억울했던 것 같습니다. 형이 너무 욕심을 부려서 자기의 목을 제대로 나눠주지 않는 이 문제를 본인이 해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수님께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죠? 나는 이런 일의 재판장이 아니고 물건 나누는 사람이 아니다. 거절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말씀하시기를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말씀하시고 탐심에 사로잡혀서 제명도 살지 못하는 부자 예를 드시면서 탐심을 물리칠 것을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 찾아온 사람의 문제는 재산 분할의 문제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예수님께서 보는 관점은 지금 너에게 중요한 것은 재산 분할에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네 마음속에 있는 탐심이다 라고 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우리들이 눈여겨봐야 될 것은 뭐냐면은 탐심을 물리치라고 했을 때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왔던 그 사람만을 보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고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저희에게 이르시되 이랬습니다.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가 아니라 저희에게 이르시되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탐심이라고 한다는 것은 나를 찾아와서 부탁했던 그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 함께 있는 무리들에게 있다라고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탐심이라고 한다는 것은 오늘 여기 있는 우리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꼭 부자만이라고 해서 탐심이 있는 것은 아닌 겁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죄성이 있고 그 죄성 가운데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 탐심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 탐심이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좀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탐심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설교들 때 탐심은 꼭 우상숭배다. 그건 죄다. 그거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있는지 그리고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영적 생활에 얼마나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이 탐심이라고 한다는 것이 여기 나와 있는 부자에게만 해당 사항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형과의 유언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하는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는 것이죠.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내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탐심이라고 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탐심은 히브리어로 타바입니다. 그 뜻은 뭐냐면 악한 소욕, 불법적인 욕망입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탐심이라고 한다는 것은 필요 이상의 것들을 소유하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필요한 것 이상으로 소유하려고 하는 이 마음, 채워지지 않냐는 그 욕망인 겁니다. 탐심입니다. 또 탐심이라고 한다는 것은요,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불법을 행할 수 있는 마음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서라도 나라법을 어겨서라도 그것을 내가 가지겠다라고 하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이 탐심을 가지면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탐심을 가지면 이제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게 되게 되고 그래서 죄를 지으면서 죄를 통해서 악한 영이 그에게 들어와서 그의 삶을 쥐고 흔들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서 그 인생이 불행해진다라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탐심을 물리쳐야 될 중요한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저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물론 이 말씀은요 영원한 생명을 뜻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사람에게 생명,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 육체의 생명과 더불어서 영원 생명과 다 포함해서 그냥 생명이라도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생명처럼 귀중한 게 있어요. 생명이 넉넉해야 되죠. 생명이 넉넉해야 됩니다. 생명이 시들시들하면요 우리 삶에 되는 일이 하나도 없죠. 생명이 참 중요한 겁니다. 이 생명은 사람의 생명 곧 행복이라고도 우리가 바꿔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의 생명이 사람의 행복이 소유에 넉넉함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근데 탐심은요 소유가 넉넉하면 너는 행복하다 네 생명이 풍성할 거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쏘아서 살고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갖고 싶은 것이 많이 있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테레비를 삽니다. 아, 옛날에는 정말 테레비 한 대 있는 것이 대단한 것이었죠. 저에게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테레비가 처음에 보급될 때 아, 정말 대단한 물건이더라고요. 그 당시에 이제 영화관 한번 간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맘먹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언젠가부터는 테레비가 보급이 돼가지고 집집마다 한둘씩 테레비를 이렇게 장만하는데 그 친구 집에 놀러 가서 테레비를 보면은요, 어이 세상에 영화관에 그냥 안방 안에 들어온 것 같은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뭐 테레비 이렇게 그 스크린에 또 옆에 또 이렇게 장식처럼 막 붙어 있어가지고 아주 그 멋있는 가구 안에 그냥 그 테레비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거 한 대만 있으면 그냥 집이 부자처럼 보이고 얼마나 보기가 좋은지 그러니까 하루 종일 텔레비만 봐도 살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 정도로 너무 신기하고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텔레비가 이제 계속해서 개발하면서요 우리는요 텔레비가 집안에 들어와 가지고 몇 년 흘면은요 구닥다리가 되게 되니까 이제 바꾸게 되고요. 요즘에는 뭐 타블렛 PC를 이제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것도 계속해서 개발해가지고 신형이 나가다 보면은 옛날에는 그게 정말 멋있었는데 신형이 나고 나서 비교하다 보니까는요 더 이상 별로 이렇게 마음에 안 들고 또 받고 싶은 이런 마음이 들게 되게 되고 사람의 어떤 그런 그 욕구 충만이라는 것은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면서요 갖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러나 탐심은 그것이 채워지면은 행복할 것이라고 우리 설득하지만은요 채워도 채워도 끊임없이 우리에게는 행복은 그곳을 위해서 오지 않는다 라고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탐심을 물리치지 아니하며 탐심에 사로잡혀 살면은 영육이 파멸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부자가 소출이 많아서 창고를 더 짓고 이제 많은 것들 쌓아놓으면서 굉장히 만족해합니다. 이제는 근심 걱정 없이 즐기며 먹고 살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만족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찾으면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데 그것을 네가 인지 못하고 네가 있는 것으로 행복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데려간다고 한다면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는가. 너는 헛살았다라고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헛되이 살다가 헛되이 인생을 끝마쳐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살면서 갖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고 그것이 이상한 것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내가 갖고 싶은 것들을 누리면서 이제 어느 정도 채워지면 나는 행복할 것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나중에는 그것이 후회가 되게 되고 자기와 자기의 가족을 망쳐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성경을 보면은요, 이 탐심 때문에 망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일부의 빚대도 같이 한 거 해봤지만은요, 가나안 성을 정복할 때 거기서 도둑질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죠? 누구죠? 너무 쉬워서 대답 안 하시나? 네? 가나안 성 정복할 때 거기서 시날산 외투하고 금과 은을 훔쳐가지고 땅에 묻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 때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패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 이름이 뭐죠? 알면서 가만히 계시는 거죠, 여러분? 네? 알면서. 네. 아간이죠, 아간. 아간. 아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후로? 하나님이 그를 드러내시게 되죠.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간이 죄인인 것을 드러내게 됩니다. 근데 제비뽑기를 하면서 이제 점점 그 사람에게 접근하잖아요. 맨 처음에 지파별로 하고 또 가족별로 하면서 계속 뽑기를 해가지고 이제 그 사람을 추적하는데, 마지막 당첨될 때까지 아간이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든지 그 피해보려고 하게 되죠. 그래서 걸려들어가가지고 돌에 맞아 죽게 되는데, 그 사람만 죽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까지 다 죽습니다. 그 탐심이 그를 죽게 한 거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있을 때에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서 절대로 나는 좋은 외투가 보여도 금강원이 보여도 나는 안 건드리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정복하는 과정에서 보니까는 아무도 안 봤는데 정말 내가 갖고 싶어하는 신할성 외투가 다 있는 겁니다. 아무도 안 봤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금빛 찬란한 그 금은 보화가 있다면은요, 탐욕의 마음이 안 되겠습니까? 갖고 싶은 마음이 안 되겠습니까? 아무도 안 봤는데 그렇게 감춰놓는 거죠. 근데 누가 봤어요? 하나님이 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가지고 그 사람 때문에 아이선 정투에서 사람들이 수십 명 죽고, 아간 때문에 아간이 죽고 가족까지 죽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정말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지을 때는 괜찮은 것 같지만은요, 거기 사로잡혔을 때는 자기만 죽을 것이 아니라 자기 가족까지 죽어버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요즘에 한국의 뉴스를 보면서 매일까지 지겹게 듣는 그 이름이 있잖아요. 최순실이라고 하는 이름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딸 정유라에 대한 얘기도 듣습니다. 그런데 사진 보면은 최순실 씨는 그냥 사진으로 정나라고 했지만은 그래도 그 딸은 그냥 얼굴을 흐릿하게 가려놓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참 마음 아픈지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런 일이 있을까? 많은 얘기도 있지만은 그 중에 한 가지 뚜렷한 죄는요, 탐욕이라 하는 겁니다.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라 전체를 엉마로 만들고 대통령을 이제 정말 힘들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탐욕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탐욕을 물리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탐심은 그 어떤 것도 너희들이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탐심을 물리치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내게 있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내게 있는 것들. 여러분, 내게 있는 것들을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가진 거 없는데요. 뭐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렇게 얘기했어도 있는 사람일지 모릅니다. 아, 그래요? 그럼 싹 걷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허락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이 소중한 것을 깨닫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게 있는 것들이 얼마만큼 있으면 되는 겁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얼마만큼 있으면 되는 겁니까? 내가 행복하려면은 내게 얼마만큼 있으면은 나는 만족할 수 있는가?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말씀하시기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다니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6장 8절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으신 분은 없죠. 외출을 해야 되는데 입을 옷이 없어가지고 외출 못하시는 분들 없죠. 그렇죠 여러분? 물론 우리가 돈은 없을지 모릅니다.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는지 걱정할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요 돈이 없어서 굶어본 적 있습니까? 굶어 죽지는 않으셨으니까 여기 앉아 계실 거 아니에요. 그게 그냥 어떻게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굶지 않고 살아가는 거요, 그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내게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매일같이 먹는 음식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내가 매일같이 입는 옷이 넉넉하지만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밥을 먹을 때도요 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음식을 먹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의 감사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음식을 먹기 때문에 그저 형식적으로 우리가 감사 기도를 드릴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정말 밥 한 끼를 먹을 때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넘쳐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것 하나하나에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하나님이 싫어하잖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같이 상고했잖아요. 이게 뭐냐고. 차라리 애굽이 낫다라고 방열을 끌고 나가서 이게 뭐냐라고 원망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원망하려면 얼마든지 우리 원망할 수가 있습니다. 남편도 원망하고 아내도 원망하고 자식도 원망하고 미국도 원망하고 한국도 원망하고 자기 자신도 원망하고 원망하려면 끝이 없는 거예요. 원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절대로 복을 내려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광야 생활 속에서도 매일같이 똑같은 만나를 먹어서도 모세는 원망하지 않잖아요.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알기 때문에 모세는 원망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탐심을 물리치려고 한다면 남과 비교하는 것을 중단해야 됩니다. 남과 비교하면 안 됩니다. 남의 떡이 커 보인다라는 얘기 있습니다. 사전에 땅 사도 배가 아프다는 얘기가 있죠. 욕심인 거죠. 탐심인 겁니다. 남과 비교하다 보니까는요, 왜 나에게는 그 사람에 있는 것이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내 자식을 남과 비교하다 보면은요, 굉장히 속상할 수 있습니다. 왜 다른 자식처럼 내 자식은 공부를 못했니?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너는 네 친구 아무개처럼 좀 그렇게 좀 공부 좀 잘할 수 있지 않겠냐? 뭐 이렇게 비교해서 얘기하면요, 그 얘기 듣고 정말 제가 반성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자식이 어디 있겠어요? 비교당하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비교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시험을 받게 하는 계기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비교당하는 것을 싫어한다면 남을 비교한다는 것도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비교한다는 것은 탐심을 불러오게 되는 것이고 탐심은 자기를 죽게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서 절대로 우리는요 비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도 나름대로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큰 교회 때문에 좋은 교회도 아니고 작은 교회 때문에 또 부족한 교회도 아닌 거예요. 우리는 내 자신이 귀한 줄로 알고 다른 사람들도 귀한 줄로 알고 내게 없는 것 다른 사람이 있는 것을 내가 감사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없는 것이 내게 있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우리는 정말로 나이 다 된 것을 감사하고 비교하지 않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84년에 제작된 아마데우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했던 그 영화인데 거기에 그 모차르트가 나옵니다. 그리고 살리에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은 이 살리에르라고 하는 사람은 궁정 악장입니다. 굉장히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노력해가지고 거기까지 올라갔어요. 피눈물나게 음악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는 궁정의 최고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서 음악적인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에게 불행한 일이 찾아온 것이 뭐냐면은 천재성을 가지는 모차르트가 등장한 겁니다. 워낙에 음악을 잘하는 거예요. 음악 잘하는 사람 보면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그 연주하고 뭐 이렇게 지휘하는 거 보면 야 정말 그게 어디서 저렇게 나오나 막 진짜 난 너무 신기해요. 그 모차르트가 천재성을 가졌으니까는 막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음악들이 막 넘치는지 그걸 악보에 딱 만들어 가지니까 세상 사람이 깜짝 놀라고 황제가 깜짝 놀라고 막 좋아하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는 거기서 이제 살리에르가 위협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동안 내가 애써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모차르트가 등장을 해가지고 자기는 굉장히 못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비교가 되는 거예요. 모차르트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잘났는데 모차르트가 딱 등장해가지고 이렇게 비교가 되니까요. 비교당하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의 웃는 모습에 마치 자기를 비웃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도 자기를 비웃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살리에르는요 모차르트를 미워하는 겁니다. 저놈을 어떻게든지 간에 여기서 떠나게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자꾸 핍박하고 괴롭히면서 하다가 근데 이게 안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 죽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계속해서 음모하고 비난하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잠깐만 들어가게 해가지고 결국은 모차르트가 죽게 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또 모차르트가 죽으니까는요 너무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을 계속해서 기도하다가 나중에는 정신병원에 들어가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영화가 구성이 됐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얘기한 건 뭐냐면은 이렇게 비교하다 보니까는 사람이 굉장히 황폐해지더라는 거죠. 왜 비교합니까? 탐욕의 마음이 자꾸 들어간다 보니까는 이 비교하게 돼서 인생이 망가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단은 우리에게 자꾸만 탐욕의 마음을 주게 되는데 이 비교하는 걸 통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소중히 여기면서 비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좋은 것들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좋은 것들을 인정해주고 칭찬하는데 인색하지 않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자신감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있는 것들 받아들이고 칭찬해줘요.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 자꾸만 다른 사람의 약점을 잠깐 드러내게 되면서 깎아내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 때문에 사랑 성도님들이요, 우리는 서로 비교하지 않고 또 차이점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좋은 점들을 칭찬하면서 격려주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부요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나는 부요한 자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때문에 나는 부요한 자라. 나는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시편 23편을 기록했을 때 아 그렇지 그 사람은 정말 많은 것들을 들었기 때문에 이런 시편을 기록했을 것이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여러분. 다윗이 왕으로서 많은 걸 들었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삶의 목자가 되어주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한지 알 수가 없죠. 자기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면서 이제 살해 위협을 느끼고 도망가게 되면서 집안이 엉망진창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시 왕위를 회복시켜 주신 이런 것들. 정말 다윗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왔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줬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삶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별의별 일이 일어나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그 상황 가운데서는 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지켜준다,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요 우리 마음에 천국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뭐 심지어는요 우리가 죽어가는 문턱이 될지 몰라요. 두렵겠죠 여러분. 우리 한 번쯤 그런 생각 하잖아요. 죽어가는 문턱에서 내 마음이 어떨까. 제 옛날에 그 교도소 목회하시는 목사님들께서 간증을 들으며 기억에 이렇게 나는 게 뭐냐면은 사형 집행할 때 그때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정말 기분이 꿀꿀하다 그래요. 그래서 사형 집행하고 나서 이제 집으로 곧바로 안 들어간다 그래요. 다 술집에 가가지고 술 먹고 그러면서 그 기분을 풀고 그리고 이제 들어갈 정도로 아주 그날은 아주 정말 기분이 안 좋은 그런 날이라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중심을 해가지고 사형 집행하는 그 일을 이제 해 나가게 되는 거죠. 아, 들어보니까 진짜 무섭더라고요. 그 분위기는요, 정말 얼마나 차가운지. 그 분위기를 이렇게 전달받으면서, 아, 진짜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참 은혜 받는 건 뭐냐면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이 죽는 그 순간에 모습이 너무 평화롭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비록 자기가 죄로 인해서 죽지만 하나님에 대해 너무나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거기서 형을 집행한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도 예수를 꼭 믿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평화롭게 돌아가시는 그런 분들 얘기를 들으면, 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참, 우리가요, 죽음의 문턱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내 힘으로는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에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면은요, 두려움은 한순간에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낼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내하신다라는 것을 내가 영적으로 깨닫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전혀 두려움 없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는 부요한 자다라는 고백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충분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내게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나는 부유한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 생활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주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주를 위해서 쓰임 받는 사람은요 부유한 자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내가 쌓아놓은 재산 없지 못지만 하늘나라에서 많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내가 본다고 한다면 부유함이 있는 거죠. 나는 부자다. 이 땅에 있는 것도 영원하지 못할지만 하나님 앞에 쌓았던 그 상급들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걸 내가 본다라고 한다면 정말 세상에 있는 것들에 내가 탐심을 가질 이유가 없는 거죠. 나는 정말 부유한 자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 성도님들이요, 감사를 방해하는 최고적 중에 하나는요, 원망이고 그 다음에 탐욕인 겁니다. 나의 마음속에 탐욕이라는 것이 있는 것은 아닌지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정말 나는 내게 있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지, 내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만 있으면 나는 정말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인지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것일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내가 불안한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건강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면서 나는 진정 부유한 자라는 고백하는 사람들은 정말 신앙에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사랑 성도님들이요, 탐심을 물리치십시오.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간다는 것을 감사하면서 주님과 동의하는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통솔로 기도합니다.